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 일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핵화 세부 내용에 대한 남북미 사이의 조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에 대해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취임식에서 북핵의 영구적인 폐기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따로 출전한 남북 여자탁구 대표팀이 8강전 맞대결을 앞두고 단일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단일팀 코리아는 내일 4강전에 나섭니다. 이번 단일팀 구성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현정화 감독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항공 간부가 해외 지점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내일 대한항공 직원들의 집회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을 이끌고 있는 관리자를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개된 광주에서의 집단 폭행 장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3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최근 지어진 경기도 우산시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빠르고 편한 환승을 위해서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었는데 웬일인지 주변 교통은 더 혼잡해졌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한 발표가 빠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이미 북미 간의 회담 일자와 장소는 합의가 됐고 발표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미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의 합의 수준과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미 회담에서는 선언적 합의를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미국도 영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Right now we hav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I underscore the word opportunity.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일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Our eyes are wide open. It's time to solve this once and for all.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방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미 행정부가 그간 원칙으로 삼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PVID로 바꿔 표현했습니다. 우선 완전한을 영구적으로, 불가역 비핵화 대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CBS 방송은 미 정보기관을 인용해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들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실험장 갱도들의 폐쇄를 향한 첫 번째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 취임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오늘 발언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추구할 결과물의 실체가 뭐 거의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담 장소와 날짜도 이미 다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 3일 이내로 발표한다고 말한 게 미국 시간 지난 화요일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쯤에는 발표가 나야 합니다. 이르면 오늘 뉴스룸을 하고 있는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일부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행사는 지금부터 4시간쯤 뒤에 열릴 예정인 국가 기도의 날 행사입니다. 미디어에 공개되는 행사 초반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회담 장소를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발표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얘기가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장소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판문점에 각별히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발표 시간을 놓고 북한 측과 막판 조율 중일 수 있습니다. 북한 측도 최대한 발표를 늦게 같은 시간에 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에 나서는 트럼프의 스타일상 트위터를 통해 단독으로 조기에 발표할 공산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모두들 트럼프의 뭡니까? 트위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고심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판문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적어도 판문점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니라 제3국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판문점으로 하려 했다면 미리 운을 띄우고 시간을 두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 거란 시각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격적으로 발표해 효과를 극대화했을 거라는 것이죠.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정통한 소식통은 판문점으로 최종 결정될 공산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공산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 영구적 핵폐기, 즉 PBID, 여태까지는 CBID였습니다만 완전한에서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 CBID였는데 이렇게 바뀐 배경은 뭘까요?
네, CVID에서 PVID로 바꾼 이유가 뭔가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인지 단순히 표현을 조금 바꾼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폼페이오가 이날 이 부분 말고도 북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야 할 때다 라는 말을 했죠. 폼페이오는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일회성으로 CVID를 달성하고 보상을 얻은 뒤 나중에 또 핵무기를 다시 만들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도 영구 폐기의 대상으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폼페이오에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년, 아마도 수개월에 걸쳐 그걸 보게 될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 빅딜 이후 실행 계획을 초단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히 선언적 합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이번에는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영 기자, 그러니까 이번 북미 회담에선 선언이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이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시안이나 그리고 단계성, 검증 방법 등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비핵화를 언제까지 할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밟을 건지 그리고 검증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은 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발표될 거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판문점 선언 을 놓고 정치권 일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고 북미 정상회담 때 사실상의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조율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월 초에 방북했을 때 핵 검증 등 이런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북핵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 예컨대 이 9.19 공동성명 같은 거를 과거에 이미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 때는 이런 기존의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그 로드맵의 내용이 혹시 뭐 일부라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네, 우선 북미 간 조율에는 우리 정보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사국이 미국과 북한인 만큼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의 자발적 공개라든지 그리고 철저한 검증 방법 이런 부분들이 공개될 걸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때 다음 9일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CBID 수준의 어떤 뭐 선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고 다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선언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그 부분을 확인해줬습니다. 다음 주 9일 열리는 이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정신을 담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주변국의 공식 지지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서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이 비준안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주변국의 지지 선언을 먼저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남북 교류의 결과물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갑작스럽게 나왔는데요. 오늘 탁구에서 가장 먼저 단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지금 따로 참가 중인 그런 대회 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세계선수권대회 남과 북은 8강 맞대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접고 단일팀으로 합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하지 않고 둘 다 승리한 셈이 됐는데 앞으로 4강전부터는 코리아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탁구 단일팀은 현정화와 이분희 선수가 함께해서 중국을 꺾었던 1991년 지바의 기적 이후에 27년 만입니다. 온누리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곧바로 스웨덴 현지에 있는 현정화 감독, 물론 단일팀의 혹은 대표팀의 감독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유치위에서 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현 감독을 연결하겠습니다.
여자 단체전 8강전, 대결을 앞둔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따로 입장합니다. 선수들은 악수를 했고 어깨동무도 했고 또 밝게 웃었습니다. 남과 북은 경기도 하지 않고 모두 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일팀 코리아란 새로운 이름으로 4강 진출 자격을 얻었습니다. 8강전을 앞두고 남과 북은 국제탁구연맹 그리고 8강에 오른 다른 팀들의 양해를 얻어 단일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같이 맨날 봐도 이렇게 맨날 친하게도 이렇게 잘 못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 두 개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 탁구 대표팀은 단일팀 구성을 예고하듯 어제 깜짝 이벤트 경기에도 나섰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의 행사에 남과 북이 한 조로 섞여 약 3분 동안 복식 경기를 펼친 겁니다. 그리고 현정화와 이분희의 눈물과 포옹으로 기억에 남았던 1991년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에 단일팀이 꾸려졌습니다. 우리 양하은과 북한 김송이가 주축이 된 단일팀은 내일 일본 우크라이나전 승자와 4강전을 치릅니다. 남북탁구는 이번 대회를 끝내고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탁구 단일팀 구성은 참으로 전격적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탁구는 1991년 우리 체육 역사상 최초로 단일팀 코리아를 꾸린 적이 있고 그때 바로 중국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바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죠. 27년 전에 바로 그 단일팀 선수로 뛰었던 현정화 한국 마사회 감독이 이번에도 단일팀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스웨덴 현지에서 지켜봤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현 감독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밝으십니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감격스럽고 예. 뭉클했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게 오늘 갑작스럽게 소식 좀 전해드리는 상황이라서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단일팀 만들게 된 것이?
아, 네, 사실 저희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 지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예.
만일에 8강전에서 북한과 한국이 붙지 않았으면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요.
아, 그렇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1위로 달리다가 루마니아 선수한테 지면서 조 2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8강 밑으로 들어와서 8강전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요.
예.
어제 저녁에 ITTF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ITTF가 이게 유니세프 같은 어떤 그런 기구를 발족시키는 그런 작은 행사였는데,
예.
거기에서 유승민 우리 IOC 위원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이 퍼포먼스로 여자 탁구 남북 팀이 나와서 5점 시합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행사를 빛을 내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예, 지금 장면 그 상황에서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온누리 기자 리포트로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전조가 돼서 이렇게 오늘 좋은 경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동계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네. 팀 이렇게 단일 팀 만들었을 때 조금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한데 네. 우리 선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이요. 모든 선수들의 동의 그리고 저희 코칭 스텝이나 저희 여기 지금 현지에 와 있는 스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동의, 그다음에 8강에 올라와 있는 각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나라들의 동의,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모든 일단 남북이 동의를 했고 선수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ITTF에서 각 나라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우리랑 붙어야 될 일본도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예.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단일팀 만들면 현 감독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력이 더 훨씬 더 강화되겠습니까?
사실은 북한이요.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 4강 진출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 실력이 나쁘지 않은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도 지금 이번 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합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런 성적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저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상대는 누가 됩니까?
지금 이제 준결 4강에서 붙게 될 팀이 일본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8강전을 오늘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 이긴 승자와 내일 하게 됩니다.
그냥 바람으로서는 일본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일본이 전력이 조금 우크라이나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더 낫다?
네네.
예, 하여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7년 전에 그렇게 해서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잖아요. 중국은 지금 네. 여전히 잘하고 있을 테고 만일에 다 올라가면 중국과 또 대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거의 중국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냉정하게 봐서 중국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약간 열세긴 하지만요.
예.
뭐 탁구라는 거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은 둥글고요.
예.
일단 끝날 때까지 싸워봐야지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동의합니다. 이분이 선수 만난 적이 없으시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오래. 예. 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참에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스웨덴에 지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여기는 외떼보리는 아니지만은 25년 전 외떼보리에서 이분희 선수를 만나고
예.
예. 25년 동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기회도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현정아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해서 주목해보라고 밝혔죠. 석방 소식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켜봐달라는 얘기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성과물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올린 트윗 글입니다. 이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계속 주목해서 보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주도로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이뤄질 거라고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주요 외신의 석방 임박 보도와 맞물려 관심을 끕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인 3명이 북한 노동시설에서 풀려나 호텔로 옮겨졌는지 미국 정부가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석방 협상을 마치고 인계 방식에 대한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란 겁니다. 북한과 서방 국가 간 외교를 대표하는 스웨덴 대사관 채널 대신 넘겨받는 과정에는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부활절 주말 방북 때 억류자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북한이 화해 차원에서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글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억류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세 사람은 북한에 체포된 뒤에 간첩, 국가 전복 음모 등의 죄목으로 붙잡혀서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노동교화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던 한국계 시민권자 김동철 목사는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 경제무역지대에서 체포됐습니다. 북한은 선교활동을 하던 김 목사가 북한 군인으로부터 북핵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듬해 4월 노동교화형을 받고 지금까지 억류 중입니다.
재판에서는 피소자에게 노동교화형 10년이 언도됐습니다.
이번에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는 김상덕, 김학송 씨입니다. 김상덕 씨는 지난해 회계학 교수로 평양과학기술대에 초빙돼 한 달간 일하다가 4월 출국길에 체포됐습니다. 역시 평양과기대에서 강사로 일하던 김학송 씨도 지난해 5월 중국 단둥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평양역에서 체포됐습니다. 모두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후 5개월간 억류하던 미국인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를 석방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2010년 8월 평양을 찾은 뒤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은 자국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귀국 직전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왕이 부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빼고는 뭘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입장이겠죠.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대화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 비핵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소셜미디어로 회견 소식을 급히 타전하면서 초조했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 남북관계 개선 등 다섯 항목에 중국이 전력을 다해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소외론에 반박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참여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 평화를 달성할 포괄적 협의는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과 미국을 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은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참여한 사자회담을 강조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 면담은 일정상 가장 뒤에 이루어지는 게 외교 관례지만 관계 복원의 양국 간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미 증거들을 없애버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이 알려지자 밀수 관련 이메일을 서둘러 지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해외지사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런 지시를 받고 동료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해외지사에서 일하는 이 현직 직원은 이미 밀수 관련 자료가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파문이 커지자 본사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겁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직원은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권층이라고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식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한항공 측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이런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 시도를 제보하는 것은 총수 일가의 쇼핑 상품을 직접 날랐던 해외 지점의 직원들입니다. 9년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명품 핸드백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자, 초콜릿에서 각종 생필품까지 박스와 이민 가방에 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밀수는 조현민 씨의 이른바 물컵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계속됐다는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많을 때는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계속 그런 식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저는 그거를 그 지점에서 픽업해서 공항 여객사로 이렇게 배달한 거죠.
최근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조연아, 조현민 참회에 해외 직구는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배송료도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을 해외 지점에서 결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지점장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로 인해서 그걸 온라인이든 뭐 명품이든 쇼핑을 해서
이런 물품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빈 이민 가방에 담아 공항으로 운송됐습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이민 가방 3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큰 박스에 담아 보내다 최근에야 가방으로 바뀌었는데 세관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항공기 택배는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 씨 자매의 물건은 지점장도 신경 써서 챙겼고 배송이 좀 늦기라도 하면 질책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보내줘야 돼. 안 보내면은 난리 나요. 왜 윗사람들이 혼이 나죠. 순차대로 압박이 오는 거.
이와 관련 한 전직 해외 지점장은 해외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공항에서 물건을 옮기기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공항에 이랬을 때는 가끔 단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단속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제가 빨리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이런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당 지점이나 담당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내일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처음으로 시내에 나와서 촛불 집회를 엽니다. 저희들은 이 집회를 마련하고 있는 대한항공 내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뉴스룸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쪽에 감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뉴스룸에 두 번째로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목소리 변조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또는 싸움을 말리다가 난데없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자 시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광주에서의 집단 폭행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광주광역시 수안동의 도로 옆 풀숲. 남성 여러 명이 쓰러진 한 남성을 마구 짓밟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보지만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됩니다. 발단은 피해자 일행이 먼저 잡은 택시를 박모 씨 일행이 세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시비가 붙자 말리는 피해자를 박모 씨 등이 풀숲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겁니다.
친구가 저 말리러 갔대요. 말려 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또 맞아버린 거예요.
박 씨 등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상태는 눈이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실명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고 회복 불가능 거의 지금 없다고 담당 의사분께서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도 안 돼 청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시민이 죽기 직전까지 맞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에 가담한 7명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나머지 4명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7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30대 승객에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승객은 기사가 움직이지 않자 택시로 돌아가서 잠을 자다가 체포됐습니다. 기사가 목적지를 여러 번 물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밖에 서 있던 70대 기사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남성이 쫓아오자 기사는 택시를 빙빙 돌며 피합니다. 붙잡힌 기사는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남성은 기사를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가해자는 몸을 피하는 택시기사를 쫓아다니며 발길질을 이어갔습니다. 기사는 의식을 잃고 이곳에 쓰러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2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기사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택시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분들은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이 이제 뭐 그랬고 한 분은 아파트 주차장 바리케이트 지나서 대자로 뻗어 계셨었는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목적지를 되묻는 기사에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천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8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구급대원 고 강연희 씨의 연결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철저히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든 구급대원들에게 착용하는 CCTV, 웨어러블 캠이 지급됩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달리는 구급차 속에서 취객이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갑자기 팔을 올려 구급대원을 때리려다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 강현희 씨에게 취객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착용한 CCTV, 웨어러블 캠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강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머리를 수차례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경련과 구토,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란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구조대원이 구조활동을 하다 폭행을 당하는 일은 최근 3년간 560여 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모으기 위해 일부에 지급된 웨어러블 캠을 올해 안에 구급대원 전원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항상 달고 다니고 이걸로 이제 저희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영상이 다 담기기 때문에
헤맷에 캠코더를 부착하고 현장 영상을 담기도 합니다. 또 구급차 안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자유한국당에 전달했는데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등 국회 정상화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조건이 붙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자리를 펴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며 노숙 투쟁에 나선 겁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과 한국당 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특검 수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나절만인 오후 2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돌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야당을 대표해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우원식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젠 전제 조건 없는 특검 운운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 선언은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입니다.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배신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둔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남지사 예비후보에 등록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변호사들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당시 청탁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 19대 대선 뒤에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윤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최근 여러 가지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주자들 사이에서는 홍 대표는 선거운동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당 대표가 보여준 언행은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곧바로 강 의원을 향해 반격했습니다.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 엉뚱한 명분을 내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지방선거 주자들도 홍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퍼주기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남북경제협력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북한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세계마술올림픽에 북한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홍 대표가 직접 만든 당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당 지도부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진정한 남북평화 그리고 비핵화 핵폐기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오늘도 남북평화쇼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한국당 후보를 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가 작년에 낸 회고록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비난을 했죠. 오늘 검찰이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데 이어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가면을 쓴 사탄이다. 성직자가 아니다.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표현들입니다. 조 신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신은 사제적인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것은 어떤 방법보다도 더 잔악한 그 진압 방법이었다.
유족과 광주 시민단체들은 즉각 전 씨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마침 국방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헬기 사격의 진위를 조사했습니다. 특조위는 미국 대사관 문서 등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지난 2월 나왔습니다. 특조위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 40여 대가 출동했고 일부 공격 헬기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실을 증언한 조신부에 대한 비난이 오히려 전 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전 씨는 23년 만에 다시 한번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대북 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 외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앞선 10만 불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6억 원 가운데 2억 원에 대해서 받았다고 인정을 해서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으로부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조차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뇌물이 아니라는 부분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내내 수수 사실을 부인해오다 재판이 시작되자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받은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돈을 받아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면서도 형인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난 대목은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섭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정치적 사건을 되짚어본 결과 현직 검찰 수십 명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면서 현직 검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 뒤 검찰에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면서 팀이 꾸려졌습니다.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불법 사찰에 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였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하여 불법 사찰 관련 증거가 멸실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내사 당시 대포폰 4대와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USB도 확보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이 유 씨의 출입 기록 등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면 수십 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수조 원대로 부풀린 자회사 가치를 원래대로 되돌려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벌을 받는 건 물론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천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건 당시 자회사의 가치를 늘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모회사의 지배력이 약해져 종속기업에서 관계사로 바뀔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였던 에피스의 지분율을 91%로 끌어올리며 오히려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또 삼성은 복제약 시판 승인을 받아 기업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평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에선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반박입니다. 이런 금감원의 판단이 금융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크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던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협력사 대표 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완벽히 확보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노조를 없애기 위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가짜 폐업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하청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상무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상무가 노조 파괴 공작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하청업체 대표 도모 씨는 노조원의 사망조차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돼 다툼의 여지가 있기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전자와 그룹 경영진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외국인이 이 학교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 교수로부터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한국 학생의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최근 총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K씨는 지난 2010년 교환학생으로 광주교대에서 6개월간 공부했습니다. 학기를 마칠 때쯤 당시 기획차장으로부터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3명도 동석한 식사 자리는 노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기념사진을 찍자던 해당 교수가 갑자기 K씨에게 입맞춤을 했고 가슴도 만졌다는 겁니다. 해명을 한다며 다음날 만난 자리에서는 자식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흘 뒤 귀국해야 하는 K씨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K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stop the bad things and I don't want other students to experience that.
2016년 4월에는 이 교수에게서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한국 학생의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식당에서 허벅지를 가린 앞치마를 낚아채더니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 번 쳤다는 겁니다. 해당 교수는 음해라며 부인했습니다.
혼선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대 교수들은 총장 후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가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이 씨는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재록 씨는 예정된 오전 10시 반보다 30분 일찍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간 이 씨는 판사의 질문이 시작되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성 증폭기와 보청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이 씨 측은 성경 공부를 위해 여신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성관계나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이 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이 씨를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는 때 아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5월에 서울 도심에서 우박이 관측된 건 18년 만입니다. 시민들은 급히 건물 안으로 피했고 도로는 서행하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또 새벽에 설악산에는 3cm가 넘는 눈이 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하얀 알갱이가 쏟아집니다. 알사탕만한 얼음 덩어리가 주차된 차량을 맹렬히 때립니다. 갑자기 내린 우박에 시민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닙니다. 때아닌 우박은 오늘 낮 12시 28분과 오후 1시 10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에 내렸습니다.
차 위에가 막 소리가 계속 들린다. 5월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우박이 공식 관측된 건 2007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특히 5월에 내린 건 18년 만입니다. 원인은 불안전한 대기 상태입니다. 오늘 낮 서울 지상 5.5km 상공에는 영하 29도의 찬 공기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상 기온은 영상 12도였습니다.
상층과 지상 간의 기온차가 4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건조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예년과 다른 날씨는 서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의 시작 입하를 이틀 앞둔 오늘 새벽 강원도 설악산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입산이 통제된 중청, 소청 대피소에는 3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설악산의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4.7도를 기록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7번째 닥터 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하고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닥터 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서 출동하는 헬기로 응급 환자의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쓰여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립니다. 국내에선 2011년 두 대 닥터 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대가 배치돼 지금까지 6천여 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달 지하에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달 운석 가운데 물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 모가나이트를 검출했으며 이는 달 지하에 물이 얼음 형태로 매장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콘크리트 무단 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시민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세척할 때 생기는 폐콘크리트를 빗물바지로 하수관에 버리는 현장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신고로 11명이 입건됐고 최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식 배달 이용액이 1년 전보다 75% 올랐고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가전 거래액이 42%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기차역과 다른 교통수단을 이어주는 철도역 환승센터가 얼마 전 수도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지역 주민들이 철도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기차역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승센터 때문에 주변 교통이 더 혼잡해졌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오산역 환승센터입니다. 이 대중교통 간의 연계수송과 빠른 환승 시간을 위해서 지어졌는데요. 각종 대중교통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지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주변 교통은 오히려 더 혼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차역 선로 위에 지어진 2층짜리 환승센터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 5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한 곳에서 시외버스와 기차, 수도권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시설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환승센터 입구에는요,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택시나 승용차가 내릴 수 있는 하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서 30분 정도 지켜봤는데요. 짐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곳 바로 앞에 있는 출구 대신 저렇게 100m가량 떨어져 있는 반대편 출구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환승센터로 올라가는 출입구 두 곳 중 버스 승강장 앞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로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 승강장 앞에 내리고 싶어 해도 기사들이 난감해합니다. 환승센터를 빠져나오는 도로가 편도 1차로로 버스 승강장에서는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승객들의 요구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승강장 앞에 손님들을 내려주고는 있지만요. 문제는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를 돌릴 수 있는 회차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 환승센터 승강장으로 택시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내 도로를 빙 둘러 돌아와야 합니다.
빈차로 다시 들어가려면 한 10분 이상 서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처음에는 엄청 싸웠어요, 손님들하고. 무거운 걸 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환승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는 줄었지만 주변 교통 여건이 나빠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큰 차가 이렇게 양쪽으로잖아요. 못 올라가요. 큰 차. 뒤로 계속 빼줘야 하고.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만 걸리는데 더 불편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각종 대중교통 수단들을 한 곳으로 몰아뒀지만 센터 주변은 수십 년 전 조성된 2차선 도로 그대로입니다. 좁은 도로 위에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곧바로 정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오산역 같은 경우 역 앞에 자체가 교통시설이거든요. 기존에는 건물을 다 철거시키거나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경기도는 2022년까지 철도역을 낀 환승센터 20곳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하나 짓는데 평균 380억 원, 향후 투입될 예산만 7,600억 원에 달합니다. 오산시는 택시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근 주차장을 확보해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복합 환승센터 사업, 늘어난 교통량에 따른 주변 혼잡 해소 등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